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관 총격 사건 범인의 부모는 그가 지난해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다른 사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 미카 제비어 존슨의 어머니는 언론에 존슨이 아프간에 파병되는 등 군복무를 마친 뒤 외향적인 성격에서 은둔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범의 어머니는 또 존슨이 군대와 정부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은 수사관들이 존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총격 당시 경찰의 몸과 경찰차에 부착된 장치에 녹화된 17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사건 당시 존슨이 장악하고 있던 주차장에 경찰이 로봇 폭탄을 투입해서 그를 사살하기로 한 결정이 많은 생명을 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을 순방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정을 단축하고 11일 귀국하며 12일 댈러스를 방문해 총격 사건 희생 경관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 시대를 맞아 사이버 안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이버 안보가 우려된다며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나아져야 한다,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백악관에도 해커들이 침입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시절 보안이 취약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도 당시 이메일에 해외 해커들이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밝혀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13일 영국 총리가 됩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13일에 공식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메이 차기 총리에 대해서 강인하고 능력이 있으며 앞으로 영국이 필요로 하는 지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11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메이는 일찌감치 총리 후보군으로 꼽혔던 5선 중진 하원 의원입니다. 2002년에는 보수당 최초의 당 의장에 임명됐고 2010년 이후 최장수 내무장관으로 재임했습니다. 영국에서 여성 총리가 등장하는 것은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26년 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1일 이라크에 미군 560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바그다드를 방문해 이번에 증파하는 병력은 공병, 수송 부대가 포함될 예정이고 최근 ISIL에게서 탈환한 카야라 공군기지를 재건하는 임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야라 공군기지는 연합군의 공습작전과 병참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지는 모술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증파된 병력이 모술을 포위해서 탈환하려는 이라크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국 병력은 4,64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집트 외무장관이 10일 중동평화 문제 논의차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사메히 슈크리 외무장관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가자지구의 반군단체, 양국 간 국경지역 반군들을 소탕하는 작전 등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슈크리 외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중동의 결정적이고 도전적인 시점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화해가 이뤄지면 중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 파레셀군도 부근에서 중국 선박들이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서 침몰시켰다고 베트남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수색구조청 대변인은 11일 중국 선박 두 척이 어선을 침몰시켰을 뿐 아니라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 어부들을 구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어부도 중국 선박들은 침몰하는 선박에서 뱃머리에 매달려 발버둥 치는 어부들을 여러 시간 지켜보기만 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엄지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깨무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혼을 내거나 주의를 줘서 못하게 말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행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연구진이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린 시절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깨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커서 알러지 반응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어린 나이에 세균에 노출됨으로써 신체의 면역력이 강화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릴 때 애완동물과 같이 생활하거나 밖에서 많이 뛰어논 아이들의 면역력이 더 높은 것도 비슷한 이유일 텐데요. 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들판 위에 풀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0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올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0도, 신의주 22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3에서 29도, 함흥 21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0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The Monkees의 노래입니다. I'm Believ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innocent child, and all you get is pain. When I needed sunshine, I got rain. Oh,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of doubt in my mind. I'm in love.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Yes,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연립여당이 일요일에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개헌 가능 의석인 165석을 거머쥔 일본 정부는 이제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을 폐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L의 점령 지역이 지난 1년 반 새 4분의 1가량 축소됐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에 560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서 수요일에 공식 사퇴하고요. 차기 영국 총리로 테네사 메이 내무장관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 크게 이겼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 전체 정원의 절반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이들과 함께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세력인 오사카 유신의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이 77석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이들 개헌 추진 4개의 정파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수를 포함해서 참의원 전체 정원인 242석 가운데 165석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 162석을 충분히 넘는 세력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으니까 그럼 이제 일본에서 당장 헌법 개정이 가능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조건은 갖춘 셈입니다. 이 개헌파 4개 정당이 하원인 중의원에서도 이 개헌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의석을 이미 가진 상황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일본 집권 세력의 헌법 개정 추진은 이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고요. 언제 개헌 절차를 시작하느냐 이것만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이 선거를 전후해서 일본 정가에서 이 개헌이나 헌법 개정 문제가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헌법 개정이 평생의 숙원이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말해왔습니다. 의회에서 이 개헌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헌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요건이 확실하게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가 소속된 일본 집권 자민당은 또 지난 1955년 창당 당시에 이 자주 헌법 제정을 목표로 결성된 정당인데요. 하지만 그동안에 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왔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헌 지지 세력이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 개헌 추진 의결 정족수를 모두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아베 신조 총리가 평생의 숙원이라고 할 만큼 일본 집권 세력에게는 이번 헌법 개정이 아주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구체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전범국가인 일본은 패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른바 평화헌법을 통해서 그 군대 보유가 금지돼 왔습니다.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 등은 이후 전후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국제정세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일본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십수년에 걸쳐서 펼쳐왔는데요.
예.
예, 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이 자주헌법으로 대체해서 일본의 군대 보유 근거를 만들고요. 해외 파병 활동까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일본 집권 여당 그리고 보수 정치권의 계획입니다.
예. 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헌 요건을 갖추게 됐으니까요. 아베 총리가 또 헌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당장의 이 개헌 작업에 착수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필리핀 등을 비롯해서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국주의에 피해를 당한 이웃나라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네.
예, 실제로 중국에서는 일본 집권 세력의 개헌서 확보에 대한 경계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속보로 전하면서 일본의 개헌 추진 움직임을 경계하는 여론을 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이 평화주의, 반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평화헌법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아직은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 자민당과 개헌파 세력은 이번 선거 이후 여론이 어떻게 변해갈지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영내 주변 국가들은 이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미국도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미국 정부는 이번 일본 참여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해서 이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의 헌법 개정 추진을 묵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더 긴밀해진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봤을 때 일본의 개헌으로 인해서 미국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예, 특히 미국은 최근 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 협력자로서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정식 군대 보유를 위한 일본의 개헌 작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이 국제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번 선거가 헌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지긴 했습니다만 이 집권 세력의 선거 승리가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다고요.
예, 사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연립여당은 이 헌법 개정보다는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인 이 아베노믹스를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앞에 세웠습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이 고도 성장기를 마감한 일본의 경제가 20년 넘게 이 장기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아베노믹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거라고 홍보했었는데요.
네.
예,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당장 화요일에 이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라고 내각에 지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펼쳐서 일본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게 아베노믹스의 골자입니다.
네.
예,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서 화요일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정상에게 10조엔 미화로 980억 달러를 웃도는 이 대규모 경제대책 편성을 지시할 계획이고요.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4년 만에 신규 국채 추가 발행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달 말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이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금융 완화 정책에 나올 거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의 점령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테러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점령 지역이 올 상반기 동안 12%가량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포함해서 이 최근 18개월 동안에는 무려 4분의 1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활동 근거로 삼고 있는 이 ISIL 점령지 면적이 현재 68,300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어든 것이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라는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예, 영국의 유력한 안보 컨설팅 업체인 IHS가 일요일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 점령 지역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8,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점령지가 최대치에 가까웠던 2014년 말보다는 이 14% 정도 줄어든 게 그 정도였는데요. 이 ISIL이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한 채 자칭 이슬람 국가 수립을 주장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올 초부터 이 미군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ISIL이 점령지를 점차 잃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구체적인 면적이 이렇게 수치로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ISIL의 점령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ISIL은 시리아 내 점령지 일대에서 두 세력의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정부군 그리고 미군의 훈련을 통해 육성된 온건 반군을 상대로 이 동시에 전투를 수행 중입니다.
예.
예, 양대의 전선을 구축할 여력이 안 되는 ISIL이 이 시리아에서 이렇게 꾸준히 점령지를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라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ISIL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과 이 시아파 민병대에게 연패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달 26일에 ISIL의 거점 도시 중에 한 곳인 팔루자를 되찾았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며칠 전인 지난 토요일에도 모술 근방 군사적 요충지인 카이아라 공군기지를 되찾아서 모술 탈환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 또 시아파 민병대가 지금 이 ISIL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 국방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예,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월요일에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를 만나서 ISIL 격퇴전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걸로 이 AFP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전했는데요. 카터 미 국방장관의 이번 바그다드 행은 예전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네.
예, AFP에 따르면 카터 장관은 이라크군이 ISIL 격퇴전과 관련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걸 축하한다면서 얼마 전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이 연쇄 자폭 테러와 관련해서 이라크인들의 희생에 대해서 자신과 미국민들의 깊은 조의를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 자리에서 미군 추가 파병 계획도 나왔다고요?
예. 카터 장관은 모술 탈환 작전을 돕기 위해서 이라크에서 미군 560명을 추가로 파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롭게 파견되는 미군 병력은 주로 보급, 군수 부문에서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게 되고요. 이들은 또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자문 역할과 함께 공중 정보 수집, 파악에 관한 임무도 함께 수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추가 파병이 이루어지면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수는 모두 4,600명에 이르게 됩니다.
네, 추가 파병되는 인원들도 직접 전투 병력은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카터 장관이 이라크에서 그 밖에 또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예,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라크 총리와의 회담 전후로 현지 미군 병력과 만나서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현재 이라크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천여 미군 장병들이 머물면서 이라크 정부군을 훈련시키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라크 내 쿠르드족 자치정부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과도 통화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쿠르드 민병대에 4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 관련 자금은 모술 탈환 작전에 주로 쓰일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영국 소식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서 오는 수요일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요?
예, 캐머런 총리가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13일 영국의 국무총리 자리에서 공식 사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당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는 9월에 사임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정을 두 달, 그러니까 2개월이나 앞당겨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캐머런 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의 윤곽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캐머런 총리가 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에 이 집권 보수당에서는 차기 총리 겸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했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경선 과정을 거쳐서 이 결선에 나선 두 명의 후보 가운데 앤드리아 레드썸 에너지부 차관이 11일 이 선거를 포기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유일한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됐고요. 영국은 집권당의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메이 장관과 레드썸 차관, 이 둘 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마가렛 대처 총리 이후에 26년 만에 영국의 새 여성 총리가 될 것인가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레드썸 차관이 다소 전격적으로 좀 후보 사퇴를 선언하는 듯도 하군요.
네, 레드썸 차관은 이날 후보 사퇴를 발표하면서 메이 장관이 유럽연합과의 협상 등 이 브렉시트 사태를 잘 이끌어서 영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적임자라는 생각에 후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레드썸 차관의 실언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언이 화근이 됐다면 뭐 말실수를 했다는 건데요. 무슨 네. 이야기일까요?
예, 레드썸 차관은 앞서 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총리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이런 유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메이 장관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발언이 경솔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구나 앞서 두 차례 치른 경선에서도 이미 메이 장관에게 크게 뒤져 있던 터라 전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많았었습니다. 레드썸 차관은 이날 사퇴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상처를 줬다면 사과한다면서 메이 장관을 전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차기 총리로 사실상 결정된 메이 장관 어떤 인물입니까?
예, 올해 59살로 지난 2010년에 내무장관에 취임했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후에 주로 금융계통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1997년에 정계에 입문한 이래 교육, 문화, 원내 총무 등 보수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중견 정치인입니다.
네. 자, 영국의 이 보수당 안에서도 유럽연합에 잔류해야 한다는 잔류파, 또 탈퇴해야 한다는 탈퇴파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메이 장관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예, 메이 장관도 역시 잔류파였는데요. 하지만 메이 장관은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라면서 일각에서 말하는 이 재투표 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비 캐머런 총리는 13일에 마지막 강요 회의를 주재한 후에 의회에 출석해서 총리로서 질의응답을 한 후에 공식으로 사퇴하게 되고요. 같은 날 오후에는 메이 장관이 영국의 총리로 공식 취임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경찰에 의한 흑인 총격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약 200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댈러스 경찰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이 로봇 폭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경찰의 로봇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이 공화당 정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월요일부터 열리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시위가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 주도 베톤 루지에서 일요일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워싱턴 DC 등 여러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날인 토요일에도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약 200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인종차별과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더레이 맥킨스 씨도 체포됐다가 일요일 풀려났습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흑인들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에서 30대 흑인 남성 엘턴 스털링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이 스털링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스털링이 저항하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쏜 건데요.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 미국 중서부 미네스타주 세인트폴 인근에서 30대 흑인 남성 필란도 캐스틸이 역시 경관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캐스틸의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총격을 가한 경관 측 변호인은 캐스틸이 총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경관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미국 여러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건데요.
네.
그러다가 경관들이 희생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목요일 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최근 사태에 분노한 흑인 남성이 경관들을 겨냥해 총을 쏘면서 경관 5명이 숨지고 민간인 2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지역 출신인 미카 제비어 존슨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과 대치 중에 사망했습니다.
네. 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했는데
네.
자, 유럽 순방 중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역시 우려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스페인을 방문했는데요. 일요일 이 마리아노 라후이 스페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댈러스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측과 경찰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 존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지요.
Maintaining a truthful and serious and respectful tone.
네, 진실되고 진지하며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미국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형사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경찰에게 폭력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경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 방문 일정을 하루 단축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경찰이 이번 사건의 범인인 미카 제비어 존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까?
네, 댈러스 경찰 당국은 존슨의 자택에서 나온 폭탄 제조물과 일기 등을 미뤄볼 때 존슨이 좀 더 큰 규모의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 댈러스 경찰국장의 말입니다.
That the materials was such that it was large enough to have devastating effects throughout our city and our North Texas area.
댈러스와 텍사스 북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에 충분한 양의 폭탄 제조물이 발견됐던 건데요. 이 범인 존슨은 경찰에게 보복하길 원했으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국장은 로봇 폭탄을 이용해서 존슨을 죽임으로써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경찰이 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에다가 폭탄을 매달아서 범인 옆에서 터뜨린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범인 이 존슨이 숨졌고요.
예.
이 존슨이 어떤 사람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군에 따르면 존슨은 지난 2009년 3월에서 2015년 4월까지 군에 복무했는데요. 목공과 석공 분야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기도 했는데요. 동료 병사가 존슨에 대해 성희롱 혐의를 제기하면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 롤링스 댈러스 시장은 존슨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댈러스 경찰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 경관 총격 사건의 범인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과연 이 로봇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미국인들의 관심이 커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군대에서 폭발물 해체 작업에 주로 사용되던 로봇이 용의자 진압 작전에 처음으로 쓰이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또 논란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이번에 사진으로 처음 봤습니다만 이 로봇이 생각보다 덩치가 좀 크더군요.
예, 그렇죠. 이 로봇은 작은 집게차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퀴가 달린 본체에 긴 집게 같은 게 달려 있고 거기 폭발물을 장착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로봇에는 또 이 정찰용 카메라와 마이크도 설치돼 있는데요. 이 댈러스 경찰도 로봇에 폭발물을 실어서 용의자 근처까지 이동시킨 뒤에 원격으로 조종해 폭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작전에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로봇이 개발된 건데.
네.
자, 이 군사용 로봇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이라크 전쟁 때부터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주로 폭발물 탐지나 폭파 장치 해체를 위해서 로봇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바드 대학 드론 연구소의 댄 게팅거 소장은 저희 BOA와의 인터뷰에서 자, 이렇게 해외 전장에서 사용된 로봇이 국내 법 집행기관으로 많이 이전되면서 이제 경찰에서도 로봇 사용은 매우 흔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폭발물 처리 작전을 위해서 크고 작은 로봇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미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경우 최소한 6개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밝힌 내용에 의하면 뭐 이미 경찰에서 이런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 그 댈러스 경찰의 로봇 사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예, 미 경찰이 폭발물 처리를 위해서가 아닌 용의자를 사살하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댈러스 경찰국장은 로봇을 이용해 범인을 죽임으로써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게팅거 소장은 이 경찰이 군사용 로봇을 사용하는 데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봇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로봇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찰이 군대화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경찰과 군대는 다르니까요.
그렇죠.
목적과 임무가요.
네.
자, 경찰이 폭발물 해체 작업 이외에도 이 로봇을 이용해서 작전에 성공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는 자살 소동을 벌이는 사람에게 이 로봇을 이용해서 먹을 것과 손전화를 배달한 후 경찰이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또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지역에서는 모텔방에서 중무장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이 로봇에 화학탄을 실어보냈는데 결국 범인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네. 자, 요즘에는 뭐 군사용 로봇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역시 이 로봇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댈러스 경찰이 이용한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뭐 무인 자동차처럼 자율적으로 본인 스스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모두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건데요. 일반 병사들과 함께 작전에 투입된 로봇이 오작동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이 아군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아직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은 없습니다.
네.
미군은 하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비슷한 형태의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로봇이 나오면 위험한 최전선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은 또 육상뿐 아니라 공중에서 정찰 활동을 하는 로봇과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는 로봇 역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미국에서 이 로봇이 더 많이 사용될까요?
네, 바드 대학의 게팅거 소장은 로봇이 경찰이나 군 병력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로봇이 치명적인 무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봇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거기 경찰이 로봇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쟁은 미국에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목요일 21일에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새 정강을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죠.
예, 공화당 정강회의가 월요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정강이란 한 정당이 추구하는 국내외 정책 목표를 말하는데요. 각 당은 4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 정강을 채택합니다. 이번 공화당 정강회의는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평범한 공화당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평범한 공화당원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예, 무역이나 이민 등에 대한 입장에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기조와는 다른 점이 많다는 거죠. 트럼프 후보는 먼저 외국과의 무역 문제에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보이는데요. 덕분에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많이 이끌어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주류 공화당의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예, 실제로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이 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했고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2년에 채택된 공화당 정강은 TPP를 지지했습니다. 과연 무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표현이 나올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정강 초안은 트럼프 후보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선호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서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협정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앞서서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죠. 나프타를 폐지하고 중국 상품에 새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강경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무역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어야 한다든가 낙태에 대한 반대 입장이 그대로 유지됐고요. 이란과의 핵 합의를 다음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전환자의 경우 출생할 때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티 라멜의 노래입니다. 레이디 마멀레이드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화요일 국제상설재판소가 필리핀의 제소로 이뤄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상설중재재판소가 과연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설중재재판소란 뭔가요?
상설중재재판소의 영어 정식 명칭은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인데요. 흔히 줄여서 PC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라는 이름 때문에 흔히 전통적인 의미의 법정이나 재판소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상설중재재판소는 법원이라기보다는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행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종종 상설중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유엔 산하기구로 국제연합조직의 일부지만 이 상설중재재판소는 국제연합과는 완전히 별개인 국제기구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상설중재재판소의 차이점.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만 다루고 있는데요. 반면에 상설중재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나 기업, 개인과 나라 간의 분쟁도 맡고 있습니다. 또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이 상설중재재판소는 소송이 제기될 때마다 그때그때 재판소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특히 상설중재재판소는 분쟁 당사자가 직접 중재관, 즉 재판관에 선임할 수 있는데요. 단 재판관들의 명단이 마련돼 있어서 그 명단 가운데 각각 4명 이내의 재판관을 골라야 합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규범과 재판 절차 등은 이 가입국들이 합의한 조약에 준거하는데요. 반면 상설중재재판소는 각 소송마다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규범이나 절차가 만들어집니다.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t The Hague says it will deliver a verdict on July 12th on the South China Sea case unilaterally initiated.
오는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인데요. 상설중재재판소도 국제사법재판소처럼 이런 국가 간의 영유권 분쟁과 인권, 환경 문제 등은 물론이고요. 무역, 투자 갈등 같은 문제도 다루는데요.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중재 재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설 중재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보다는 덜 알려진 편인데요. 이 재판 과정이 일단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된 후에 소송이 줄어든 이유도 있고요. 또 분쟁 당사자 등의 요청 등으로 재판 결과마저 극비에 부쳐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모저모.
상설중재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기구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관입니다.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회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2016년 3월 기준으로 PCA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에 동의한 나라들은 모두 119개 나라입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적인 사법기구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 안에 있는데요. 원래 이 평화궁은 미국의 강철왕인 앤드루 카네기가 당시 150만 달러, 요즘 시세로 약 4천만 달러를 들여서 상설 중재 재판소를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I'm from the triple P generation, which is to say pre-PowerPoint presentation. So if all goes well, I'm lucky.
현재 상설 중재 재판소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출신으로 프랑스, 모나코 대사 등을 역임한 외교통 휴고 한스 시블레즈입니다.
복잡해진 국제 분쟁에 따른 소송 증가.
국제사회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다양해지면서 상설 중재 재판소가 맡는 소송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상설 중재 재판소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11건에 불과했던 소송이 2014년에는 128건으로 급증했고요. 지난해에는 13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상설 중재 재판소가 가장 많이 맡은 소송은 국가와 투자자 간의 무역 투자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설 중재 재판소의 재판은 1심으로 끝나고요. 판결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처럼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 패소한 나라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권고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상설 중재 재판소는 이런 이행 확보 수단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양자 간의 합의로 법정이 세워지고 국제법의 근거에서 내려진 판결인 만큼 대개는 상설 중재 재판소의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China says Washington's growing military ties and presence in the region is what is driving up tensions in the South China Sea.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3년 이와 관련해서 상설 중재 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고요. 상설중재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서 지난해 10월부터 중재에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필리핀과 일대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연히 상설중재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이를 인정치 않겠다고 밝혀왔는데요. 지난달 말에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현재 중국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라서 12일에 나올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과 그에 따른 중국과 필리핀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man up, man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I know you have it in you.
You're right. It is time for me to man up.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저는 제이슨에게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제이슨, 이제 남자답게 행동할 때야. 회사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지. I know you have it in you.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제이슨은 You're right. I need to man up. 내 말이 맞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할 때가 됐지.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man up. Man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I know you have it in you.
You're right. It is time for me to man up.
Today's expression is man, M-A-N, man, up, U-P, up, man, up. To man up means to be a ma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It simply means to toughen up. And do keep in mind that you use this expression only for men. Man up는 남자답게 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또는 용기를 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표현은 남자한테만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In today's conversation, I am reminding Jason to man up. 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남자답게 행동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Ryan, you need to man up and deal with the issue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Ryan, 남자답게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My husband is very responsible and he mans up in every situation. 는 우리 남편은 책임감 있고 모든 일을 남자답게 행동합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man up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Jason, it's time for you to man up and be responsible and lead the company. I know you have it in you.
You're right. It is time for me to man up.
Let's review. To man up means to be a ma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It simply means to toughen up.
남자답게 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다, 또는 용기를 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Man up. Man up. To man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6월 26일 이라크 보안군 지휘관들은 팔루자 시를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I에 또는 다에시로부터 완전히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팔루자 탈환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게는 심각한 타격입니다. 팔루자는 ISIL이 약 2년 반 전에 장악한 곳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손에 넘어간 최대 도시였습니다. 한때는 인구 약 30만 명을 자랑하던 이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이라크군은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한 달이 넘도록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팔루자 작전이 이라크 군과 연합군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힘든 싸움은 앞으로도 남아있으며 ISIL의 폭력을 피해 팔루자를 떠난 시민들이 복귀해 도시를 재건하도록 돕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카터 국방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라크군의 팔루자 일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초기의 보도에 따르면 라마디나 다른 도시들보다 팔루자의 파괴 정도가 덜하다고는 하지만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이번 탈환이 ISIL 격퇴를 가속화하는 공동 노력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으며 연합군은 앞으로도 동반자인 이라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